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함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청년 일부 삼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시기부터 좀 청년들에게 연락을 하면 굉장히 좀 청년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좀 연락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이제 진장님이 목사님들이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내년 리더십들을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몇몇의 청년들에게 연락을 하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좀 이제 리더십들을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다면 딱한 문장인데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리더십을 권유하고 리더십에 함께 해볼 것을 말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아, 목사님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은 부족한 청년이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부족해 보이는 한 인물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그냥 단독적으로 좀 이어지는 말씀이기보다는 열왕기상 17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도 심각한 말씀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심각한 말씀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은 정말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17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비도 이슬도 없다고 17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이제 저도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성지 순례를 갔다 오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약 40%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물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느냐? 두 가지의 방법으로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입니다. 이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서 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제 서쪽을 왼쪽을 바라보게 되시면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바다에서 이제 편서풍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 바람이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면서 산맥을 넘게 되고 이제 수분을 머금은 이 바람이 산맥을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이슬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슬을 통해서 땅 가운데 풀이 자라나게 되고 이 풀을 먹은 이제 가축들이 이 풀을 통해서 목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비와 이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고 비와 이슬도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17장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통된 배경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되어 이 땅 가운데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마치 하늘의 문이 닫힌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저주에 대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17장과 1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기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이 18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굳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말하면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고민해 보았을 때 아합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드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우상 숭배의 본 고장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바알이라는 우상의 신은 이제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비와 구름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우상 숭배의 본 고장에 가장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즉 바알 스스로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2절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배경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오바디아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인물보다는 조금 오바디아라는 인물에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오바디아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디아를 소개해 주기를 그를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왕궁 같은 자라는 이 표현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니까 국내 대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 왕이 없게 되면 그 모든 나라의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바디아라는 인물은 높은 직위에만 올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성경 말씀이 오바디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 자체도 직위 자체도 높은 직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오바댜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꿈꾸는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도 잘 살아가고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신앙 역시도 성경 말씀이 그를 가리켜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모습이 괜찮은 모습입니까? 저 역시도 이런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서 와 부럽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바댜가 살았던 이 시대의 모습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부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오바댜의 모습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왜냐하면 오바댜가 살아갔던 이 시대는 이제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살시키려고 했던 박해를 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 시대에 그는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그 100명을 먹을 수 있는 물과 떡을 제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바댜는 철저하게 이 현실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하루가 바뀌지 않는데 여전히 똑같은 하루인데 그 하루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합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이제 아합이 자신의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어떻게 해서든 기근이 든 이 땅에 물의 근원을 찾고자 합니다. 함께 물의 근원을 찾고자 떠나가고 있는데 그럼 아합이 이 물의 근원을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물의 근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과 노새를 살리고 싶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짐승을 다 잃지 않고 싶어서 지금 물의 근원을 찾고자 합니다. 아합 왕이 보이고 있는 모습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 것만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아합 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만 많은 것을 누리면 되고 나만 많은 것을 가지면 된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의 흐름과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오바댜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절에 이제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간 아합과 오바댜에게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오바댜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주인에게 아합 왕에게 자신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엘리야나 오바자나 둘 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어떻게 해서든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찾으려 했었고 이 엘리야를 찾게 된다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계속 죽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야 역시도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과 12절과 14절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오바자가 내가 나의 주인 아합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할 경우 아합 왕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바자 역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엘리야는 이 오바자에게 자신을 아합 왕에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오바자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바자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으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지키기 어렵고 따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우리와 매우 흡사하게 보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랬던 오바자가 그 두려운 가운데 16절에 오바자가 가서 아합을 만납니다. 그는 분명 거듭해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청을 거두고 싶어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16절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는 아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오바자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15절 말씀을 통해서 찾고 싶습니다. 15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자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엘리야에게 거듭 이 청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웠지만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함을 갖추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